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척 스미스 지음.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말씀의 인용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발췌한 것임. 인용의 변형이나 자세한 서술 혹은 바꾸어 표현한 것은 저자에 의한 것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척 스미스. 어떤 한 사람이 어둠의 베일 속에 모습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 사람은 해질녘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물어봐야만 했던 질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지금이 질문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랍비여, 니고데모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바로 핵심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영혼, 정신, 육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신은 영혼에 의해 다스려지는데 영혼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식물의 삶은 1차원적입니다. 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물은 땅과 공기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살게 되는데 간혹 끈끈이 주걱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먹고 삽니다. 모든 유전법칙의 근원인 하나의 씨를 통해 모든 번식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뿌리가 식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동물의 삶은 2차원적인데 몸뿐 아니라 의식, 즉 정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을 먹으며 살고 폭넓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수컷에 의해 수정된 씨에서 유전과정을 통해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의식과 넓은 이동성으로 인해 그들의 세계는 식물 세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3차원적인 존재로, 즉 영혼, 육체, 정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추가된 영역인 영혼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이 동물 세계보다 높은 단계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8절의 아름다운 말씀, 즉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존재 내의 영혼이라는 영역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되면 사람들은 동물적 존재의 삶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인간들의 사고는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스스로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완벽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유전적 결함이 전혀 없는 강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영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교제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매우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과일, 즉 영적인 죽음이라는 위험적인 요소를 지닌 과일나무였습니다.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원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담은 자신의 육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였고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2차원적 존재, 즉 육체와 정신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에게는 영적 태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한번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과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 아담은 스스로 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혹은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코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바울이 말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영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과 육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너무 뻔한데, 아주 쉬운데, 아주 분명하고 논리적인데, 왜 알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알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떤 과정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를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그들 진영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 사과하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을 주시어 그들의 치유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진영 한가운데 있는 장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바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상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를 행했던 노세, 즉 동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말씀. 또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장대 위에 뱀을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그리고 또다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의 놋뱁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역시 들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을 통해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뱀들이 진영에 들어왔던 38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장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뱀이 스르르 들어와 친구의 발을 뭅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발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무기력하게 그냥 바라보게 되고 잠시 후에 그 친구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장막 밖으로 재빨리 끌어내고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모세가 세워둔 장대에 있는 뱀을 쳐다봐 라고 외칩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라고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하고 말싸움하려 하지마. 여러분은 소리칩니다. 그냥 봐. 그래도 말이 안 돼. 어떻게 장대에 있는 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나 지금 죽겠다고. 나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 여러분은 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위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처럼 죽어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장대에 있는 뱀을 보고 나왔다는 것밖에 몰라. 보라고. 말도 안 돼. 친구가 거절합니다. 안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친구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낫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해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영적 태어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존재 중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든 자신들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보통 그 공허함을 육체적인 혹은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육체적인 쾌락이나 감성적인 경험으로 스스로를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진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나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배는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의 타고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조차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의해 파괴되어지고 있었고 죄의 결과로 멸망되어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자신들의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일상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육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 안에 있는 삶에서의 고뇌, 즉 공허함과 좌절뿐 아니라 그 결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삶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독이 있는 뱀에 물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길고 고된 광야에서의 경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의 비옥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적들이 너무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이 광야에 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려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광야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 방황할 때 종종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없이 살려고 할 때 올 수 있는 파멸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40년보다 훨씬 적은 2주의 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이 없다면 여러분은 5초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염려를 여러분이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위험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멸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질적인 삶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적인 면을 갖추지 않은 채 양만 많은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동물 존재의 단계, 즉 육체적인 존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이며 영적인 삶이자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들의 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방법을 믿는 것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나는 신비롭고 경이한 변화가 여러분 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결코 꿈꿔보지도 않았고 결코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인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너무나 영화롭고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차마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말로 표현하려 하려는 것조차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그 어떤 언어도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늘나라를 보고 싶으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개의 진영 중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그 상태로 현재의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길을 잃고 갈 곳을 모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죄인의 기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원한다면 여기에 하나의 기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준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저의 구원자로, 저의 주님으로, 저의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화선과도 같습니다. 매일 주님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두 번째, 성경 읽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세 번째, 교제. 여러분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좋은 교회를 찾아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번째,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듭남.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육의 태어남과 영의 태어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